출애굽기 180번 메시지 하나님과 함께 머문 모세 세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34장 18절부터 35절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안식하는 것, 우리의 절기이신 주님을 누리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들, 모세와 함께 말씀하심으로써 모세 안으로 주입하는 하나님의 주입을 보았습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기 위하여 성취되어야 하는 다섯 가지 조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함. 다섯 가지 조건 중 첫 번째는 20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이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천연적입니다. 우리는 나귀, 즉 부정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귀들인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에 관한 한 우리는 양들이나 소들이 아니라 나귀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속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은 여전히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 거룩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천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산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가 어린 양으로 대속되는 것을 더 보려면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7번을 보십시오. 우리가 친절하든 친절하지 않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천연적입니다. 한면으로 나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나는 친절한 사람일수록 더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친절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우리의 천연적인 친절함조차도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나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되었으나 여전히 나귀들입니다. 많은 나귀들이 교회 생활 안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천연적인 나귀 생활이 그리스도로 대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기들을 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그리스도로 대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못함. 두 번째 조건은 34장 2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죄의 생활을 섞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이지만 계속 죄 안에서 살고 있다고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증거로 죄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그의 죄의 생활을 없앨 때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서 살지만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든 누룩을 없애는 조건, 즉 그리스도의 구속에 죄의 생활을 섞지 말라는 요구를 이루어야 합니다.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됨.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25절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때에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 하며 그 풍성을 다음 때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그분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림을 다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분의 특별한 분깃을 최대한 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분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을 위하여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림을 다음 때까지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장래 그분을 누리기 위하여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누리기 전에 어떤 기간을 기다린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당분간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겠다. 나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기 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누림을 장래로 연기한다면 당신은 주님과 절기를 누리는 세 번째 조건, 즉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의 집에 가져감. 출애굽기 34장 26절 상반절은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조건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최상의 체험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교회 집회에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빈곤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열매도 갖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열매를 가지고 있으나 이 열매의 대부분은 첫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최상의 체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체험들을 교회 집회에 가지고 갈 때까지 이것들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교회 집회에 그리스도에 대한 최상의 체험을 가지고 가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됨. 이제 우리는 마지막 조건, 약간 이상해 보이는 조건에 이르렀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당신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요구의 뜻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 요구는 우리가 어린 믿는 이들을 말씀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예표합니다. 즉, 우리는 영양 공급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삶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맛있는 요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어린 믿는 이를 삼기 위하여 말씀의 젖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 공급을 위한 말씀의 젖을 사용하여 어린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은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린 자들을 죽이는데 말씀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믿는 이들을 죽이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은 믿는 이들의 영양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삼기 위해, 즉 죽이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성도들을 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출애굽기 34장과 같은 중요한 장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다섯 가지 요점들이 있는가를 배우는데 내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요점들을 대신 십계명의 마지막 다섯 계명을 대치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 계명들이 이 구절에 있는 다섯 가지 조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의 소산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되거나 부도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매시간 그분과 함께 안식한다면 우리가 살아낸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높은 도덕의 수준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누리는가 누리지 않는가에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34장은 반복되는 장입니다. 이 장은 이미 말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장의 목적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언급된 새 절기, 즉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누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예표된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주님과 함께 절기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안식하려면 다섯 가지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나귀의 생명, 즉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그리스도로 대치해야 합니다. 당신의 나귀의 생명의 어떤 것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대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당신은 당신의 생명에서 나온 모든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당신의 분기신 그리스도를 오늘 누려야 하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집회에서 그분께 드릴 그리스도의 체험의 첫 열매를 가져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린 자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의 저주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공급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영적 체험을 가진다면 이 다섯 가지 조건들이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중요한 것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 가지 조건들의 배열. 이 조건들, 특히 이 조건들의 배열에 깊이 인상받도록 이 조건들에 관해 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건들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다섯 가지 조건들의 배열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누리려면 우리가 나귀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무거운 짐 아래 허덕이는 가련한 동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게다가 나귀들인 우리는 부정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들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나귀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존재를 의미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로 주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거운 짐 아래 있는 부정한 동물로 남아있다면 절기들이신 그리스도의 누림을 가질 수 없으며 그분과 함께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대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신약에는 빛이 충만합니다. 천연적인 생명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하고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배열에서 볼 때 다음 조건은 구속된 자들인 우리가 구속하는 피를 죄의 생활과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려면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첫 번째 요구가 두 번째 요구보다 먼저 있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만일 첫 번째 요구가 구속하는 피를 누룩과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요구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대치되어야 한다고 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합당한 배열은 먼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이 대치 다음에 우리는 죄 있는 것들을 없애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하는 피를 누룩과 섞지 말라는 조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분깃을 최대한 한도로 누리고 그것의 어떤 부분도 다음 때를 위하여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분깃의 누림을 다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를 최대한 한도로 누립니다. 세 번째 조건의 예로서 우리는 어떤 어머니가 그녀의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다 먹고 접시를 깨끗이 비우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나는 내가 음식을 다 먹기를 원한다. 내 접시를 깨끗이 비워라. 만일 내가 음식을 다 먹지 않는다면 나는 네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이것에 있어서 그들의 아이들에게 엄격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머니들은 너무나 관대해서 그들의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먹을 음식을 아이에게 줄 때 아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음식을 아이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머니들은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 전에 먼저 먹던 것을 다 먹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를 먹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러하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 만일 내가 지금 받은 분깃을 먹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분깃을 다 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음 조건의 배열은 우리가 우리의 분깃인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릴 때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하여 최상의 분깃, 즉 첫 열매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에 대한 최상의 분깃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분의 집에 가져가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우리가 모든 믿는 이들, 특별히 어린 믿는 이들을 생명 공급의 영역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4장 26절의 젖은 생명 공급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최대한도로 누리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죽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들은 주님을 누리는 실제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이 조건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체험을 통해서 나는 내가 나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낙이임으로 대치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나는 또 내가 누룩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누린 최상의 체험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생명 공급의 영역에서 어떤 영적인 살인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나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의 영적 생활과 일치함을 간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